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라는 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미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마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7장 1절로 21절까지 살폈는데 지난 시간 한 내용들을 잠깐 조금 리뷰하고 그리고 오늘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대제사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뭔가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특징들이 뭔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멜기세등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한 신비한 특성들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필요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을 계승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신앙의 대상이 됨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그런 위대성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됨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22절부터 28절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특성이 뭔지를 더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절부터 10절 멜기세덱의 위대함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 신분에 있어 위대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렘의 왕이었다. 그래서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왕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사하듯이 의의 왕이라는 점이 유사하고 평강의 왕이라는 점이 유사하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유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장 26절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우리의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그의 이름이나 그의 직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적중한다 이 얘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그 위대함 속에서 출처에 있어서 좀 위대하다. 출처.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됐다. 그래서 이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예수님과 비슷하다. 그 얘기를 더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있어서도 위대하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후에 레위보다도 레위 족속에 나타나는 그런 지향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모습의 탁월한 멜기세덱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 말을 통해서 레위 계통의 지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은 자들이지만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11조를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서 멜기세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레위 등의 지향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자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 회의 속에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은 구약의 성전과 또 율법, 제사와 율법을 더 크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지도자들을 더 우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예표하는 완성적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서 훨씬 더 우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나는데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레위지파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직을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게 되냐? 그것은 레위지파보다 더 뛰어난 누가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레위지파보다 더 뛰어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7장에 또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21절에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이 아닌 유다지파에서 났지만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렇게 된 거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고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하리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연약과 부패성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못하는 것이 율법이 가진 기능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에서 제사장은 열두 지파 중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고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연약해서 온전치 못한 것을 율법에 의해 주어진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의 제사장으로 온전케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레위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폐하고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21절 말씀 속에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인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의 비교를 해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로 말미암아서 지장에 지목된 반면에 레위 계통 지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율법에 근거해서 그냥 지장직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28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지장으로 세웠거니와 약점을 가졌다. 이것은 뭐죠?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율법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장직은 하나님께 맹세로 말미암아서 부여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신 약속은 신실성을 해서 그것이 뭐가 된다? 보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증. 반면에 율법 아래서 이루어진 레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나 약속 혹은 보증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서 이루어진 직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제사장의 차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계 등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며 완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언약에 대한 뭘 한다? 보증이 되어준다.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 태어났고 혈통에 상관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대제사장이 된 분이시다. 이것을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우월한 제사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7장에 들어와서 주님의 지향되심이 시편 110편 4절에 맹세로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뭐다? 보증이 되신다.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 22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끝부분 속에서 뭘 다루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7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와 제사장 직분이 죄를 없이 하거나 구원을 주는 데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언급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율법에 의해 세워진 레위지파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은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절을 주자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 약속, 또 서약을 의미합니다. 제 다음 시간에 8절 들어가서 또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72년 번역 속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는 외적인 것만 정결케 하지 내면의 내적인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 18절에 언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어떡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율법 그것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다 온전한 그런 번역 속에서는 인간과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9절과 14절은 율법은 단지 외형적인 것만 깨끗하게 하고 내면의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나니 그런데 14절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 그 성소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드려진 것이 결국 단번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직이나 성결 의식과 같은 그러한 율법적 제도에 의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뭐가 있어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19절 알려주고 있어요. 이에 뭐가 있어요? 더 좋은 소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다. 더 좋은 이런 표현은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인가 동시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더 좋다는 말이 표현이 오늘 이 19절에도 표현되고 있지만 22절 또 8장 6절 9장 23절 다 해서 언급하면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8장 6절에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9장 25절도 더 좋은 재물, 11장 35절도 더 좋은 부활, 11장 40절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11장 6절에도 더 나은 본향,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고, 내의적인 그런 율법제도를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 온유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수립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된다. 이게. 보증.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쉽게 나이가 아닌데 당신 보증서 줄래?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전인격을 담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인 그 일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인격뿐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모한다. 보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신자적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23절 25절은 그걸 보여주겠어요. 죽지 않는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죽지 않는 제사장.
네.
그래서 23절 25절에 저희의 제사장대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분도 갈리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요세푸스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레위기통의 제사장들은 아론으로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AD 70년 때까지 대제사장만 83명이 취임했다고 해요.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제사장들 얼마나 많죠? 대제사장만 83명이에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세워진 레위기통의 제사장들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으면 누구를 세워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 그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제사 역시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 완전할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들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또 앞으로 설교할 겁니다만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변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렇게 제사 행위로는 뭐 할 수 없다? 온전히 일 수 없는 것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그 뒤를 이을 제사장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제사장직도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여기서 갈리지 아니하니 이 헬라의 의미는 제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제사장 직분도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도 완성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의무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성은 레위기통의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유한하고 일시적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구적인 동시에 최종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확연히 다르죠. 그죠? 그들이 갖고 있던 제사장직과 레위기에게 반차를 주신 예수님은 레위기통이 아니더라도 유다지파이지만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이 특성이 이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없는 제사장이다. 자, 26절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도 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 앞에 언급한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들은 연약해서 율법의 연약함, 그 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생애 속에서도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분임을 이미 히브리서 4장에 이미 봤듯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인데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에서 3장 5절도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알려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대신에 갖고 있는 특성. 첫 번째, 죽지 않는 제사장이다. 두 번째, 그는 죄가 없는 제사장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27절에 알려주고 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장이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의 제사장에게 인사조차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살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 이 매번 제사장들이 제사하고 짐승 잡고 피 흘리고 하면서 아, 이 번거로운데 이거 한 방에 끝내는 거 없을까? 그런 생각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하고도 남죠. 그죠? 하고 남죠. 근데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오셔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런 제사장으로서 27절에 보니까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것을 이루셨다 알려주고 있어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되었어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이 죄에 속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었어요. 레위계통의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죄의 제사의 앞에 속죄 죄를 먼저 자신이 드렸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고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본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의 제물 대심이 더 좋은 제물임을 일러주고 있는데 거기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전한 자신을 더 나은 제물로 드리며 속죄 사역을 일시적인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의 속죄 사역과는 달리 한 번으로 이제 단 한 번으로 영구하고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통해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불완전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누가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대조하면서 누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나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한 우리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더 탁월한 제사장의 모습이냐 이것에 대한 결론을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었고 속죄 사역도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에 약속하신 말씀에 세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고 그의 속죄 사역도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와의 세 가지 차이점을 거기에 28절에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자, 옛 언약에 속한 레위 제사장들은 뭐에 근거해요?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장들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아까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처럼 맹세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생명으로 보증이 되신 겁니다. 또 차이점은 약점을 가진 사람 제사장과 약점을 갖지 않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유한한 생명을 수여한 사람으로서 반복적이고 일시적 역할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전한 중재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 28절 통해 아시듯이 약점을 가진 자와 온전케 되신 자. 그죠?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려서 불완전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셔서 지장 생활의 고난 가운데도 온전하신 그런 순종을 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다 나은 지상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런 유익과 복이 뭐냐?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유익이 뭐냐? 자, 첫 번째가 25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힘이 입어서 누구한테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시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혜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번째는 온전히 구원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아까도 읽어줬죠? 5장 8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9장 28절에도 단번에 드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이제 또 두 번째 나타나실 거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리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있도록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얻은 특권, 그것이 뭐냐? 영원한 지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얻어진 것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옛 언약, 제사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새 언약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현재 구원에 참여하고 동시에 종말론적 구원에 참여함에 뭐가 된다? 보증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뭐다? 25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중보하신다 알려주고 있어요. 25절. 그러므로 작은 행위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어떻게 한다? 간구하신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세요?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천상사역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요? 이 중보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로마서 8장 34절과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면서 중보해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지상직을, 그리스도는 지상직을 어떻게 했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신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안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결단을 갖고 신앙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렇죠? 그 질문을 해야겠죠? 이렇게 더 나은 지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혜와 은혜를 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런 됐어.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본질적으로 같은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이 뭐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똑같은 본질적 같은 거예요. 제사나 예배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약엔 제사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된 모습으로 섣불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하며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점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것을 천명해 주면서 히브리 10장 25절에 그들의 권면 속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한의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해라. 그러면서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신약의 구약의 제사의 제도 예배가 신약의 이제 예배로 바뀌어도 구약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예배도 못하는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갖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직접적인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가장 중요한 장이 뭐다? 예배란 얘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돼서 예배하러 오지만 예배가 따라서 예배가 나를 살린다.
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에서 내 드려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로서 진리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후는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가 신약시대예요. 이제 제사 제도를 더 이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죠?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그 결과는 뭐다?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면서 예배했듯이 오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가든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가든은 자연히 망쳐지고 풀에 잡초나고 뭐든하고 뭐하죠. 이 가든이야 뭐야 하고 그냥 망쳐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망치는 방법은 우리가 사단 앞에서 알짱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예배를 끊으면은 그냥 우리의 마음밭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유지하는 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뭐다?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가드를 내버려 두면 망치는 것 같이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 삶들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마음속에 누가 채워져야 돼요? 주님이 채워져야 만족함이 되듯이 예배가 있고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만족과 충족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길 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선하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중에 복 내리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경험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또 높이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세워진 제사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그의 직분의 사역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본질적으로 맹세로 보증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직은 완전하고 속죄 사역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첫 실패 언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맹세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언약의 보증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속죄의 피를 흘려서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고 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닫고 그리스도가 영광되게 하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거에 신경 쓰거나 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만 찬양하십시오.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